오늘의 말씀은 여호수아 15장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4장에서 유다지파 갈렙의 특별기업 요청에 이어서 이제 본장에서는 유다지파의 기업의 분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유다지파가 기업으로 받은 땅은 가나안의 아주 주요 지대로서 유다지파가 이와 같이 좋은 땅을 차지하게 된 것은 결코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 땅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의 축복에 기록된 포도원과 비옥한 목초지를 차지할 것이다 라고 유다지파에 대한 약속을 하셨는데 이 약속들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유다지파의 경계선은 남쪽의 경계선은 이스라엘이 정복한 전체 가나안 남쪽의 경계선과 동일했습니다. 동쪽에서부터 시작하여 에돔의 지경을 포함하고 신광야를 지나서 애굽시대에 이르는 경계선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동쪽의 경계선은 사해가 있었죠. 또 서쪽의 경계선은 지중해 가운데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북쪽의 경계선은 요단강의 끝 해만에서 시작해서 지중해까지 이어지는 것이 바로 유다지파의 유업의 기업의 내용인 것이죠. 유다 자손에게 주어진 기업을 전하기 전에 다시 한번 갈렙의 스토리가 재언급되고 있습니다. 14장에서 간략하게 요약되었던 사건이 본장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기록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여호수아서 15장 13절의 말씀을 우리 여러분들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여호수아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유다지파와 그런 유다들 에게 숨기시고 경대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갈렙은 안악의 아버지였더라.
여호수아는 갈렙의 요구대로 유다지파의 기업 내에서 특별히 헤브론 기랏 아르바를 갈렙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 기랏 아르바라는 이름은요, 기랏이라는 것은 도시를 가리키는 것이고 아르바는 아낙 자손의 아버지의 이름을 가리키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르바의 도시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14절의 말씀에 의하면 갈렙이 거기에서 아낙의 소생 세 아들인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쫓아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낙 자손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거인족을 가리키는 것이지요.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 시에 크게 퇴패했던 아낙 자손들이 다시 세력을 회복해서 헤브론에 다시 거주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를 다시 갈렙이 이곳에 거주하고 있던 아낙 족손들과 그들의 우두머리들을 쫓아낸 것이죠. 그리고 갈렙은 헤브론 외에 드빌을 정복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드빌이라는 도시는요, 또 다른 이름으로 기랏세벨이라는 이름을 뜻을 갖고 있습니다. 기랏은 도시를 가리키는 것이고요. 또 이 세벨이라는 것은요, 책들의 기록의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책들의 도시, 기록의 도시, 좀 학문적인 도시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드빌은 여호수아에서 정복되었던 도시였는데 그러나 여호수아는 드빌을 정복한 이후에 이곳에 백성들을 거주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이에 가나안 족속들이 다시 드빌에 와서 살게 되었던 것이죠. 학자들은 갈렙이 이 도시를 정복한 이유로 가나안 땅의 학문과 기록을 그 시스템을 본받기 위해서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의 견해가 있습니다. 바로 이때 갈렙은 드빌을 쳐서 멸하는 자에게 자신의 딸 악사를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호수아 15장의 내용들은요, 사사기에 등장하고 있는 그런 초반에 등장하는 말씀들하고 동일한 내용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 갈렙이 드빌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고대의 일반적인 풍습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혁혁한 무공을 세운 자에게 딸을 주는 풍습을 이행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그 초대 왕이었던 사울도 골리앗을 죽이는 자에게 자신의 딸을 주겠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고대 사회의 가부장적인 제도가 지닌 부권이 가지는 이 절대적인 권한에 대한 것들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 15장 17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갈렙의 조카죠. 온니엘이 당당히 드빌을 취함으로써 악사를 아내로 얻고 있습니다. 온니엘은 훗날 여호수아 사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소포타미아 왕이었던 구산리 사다임의 이 압제 가운데 있을 때 그를 격퇴시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였던 이스라엘 최초의 사사를 가리키는 것이죠. 악사는 온니엘의 아내가 되어 집을 떠나면서 그녀의 아버지 갈렙에게 지참금으로 땅과 샘을 요구합니다. 악사가 요구한 땅은 헤브론과 드빌에 속하지 않는 땅으로 갈렙은 악사의 요구대로 네겝, 즉 남방 땅으로 이 그녀를 보내게 되는 것이죠. 네겝은 메마르고 건조한 사막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로 에돔 경계에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온니엘도 그나스 족속이잖아요. 그나스가 아버지였고 그나스 족속은 에돔 족속에 가까운 것이죠. 그러니까 에돔의 사람들이지만 이스라엘 가운데 전향한 사람들이 있고요. 또 에돔 지역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제 온니엘이가 결혼하면서 이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친정이 아니라 시댁 근처로 이제 이주를 하고 있는 것이죠. 갈렙은 그녀에게 높은 지역과 낮은 지역에 있는 샘물을 함께 줍니다. 여기서 원래 유다 지파에 속한 땅이었기 때문에 이 땅을 차지해서 주게 되는 것이죠. 그 윗샘과 아랫샘을 주어서 악사가 거주할 레깁 지역의 물을 골고루 제공할 수 있게 하였다라는 것이죠. 우리 여호수아서 15장 20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러하니라.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기업의 영토는요, 그 지리적인 특성상 크게 네 부분으로 구분됩니다. 첫째는 바로 남쪽의 네겝이 있는 남쪽 사막지대를 가리키는 것이죠. 또 두 번째로 애굽 시내와 지중해로 뻗어지는 평지지대가 있습니다. 산악지대가 있고 평지지대가 있고 또 북쪽에 있는 고원지대가 있습니다. 또 서쪽에 동쪽이죠. 동쪽에 있는 동쪽에 사해와 유다 광야가 있는 광야지대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유다 지파가 자리 잡고 있는 땅은 사막과 고원과 평지와 또 모든 광야 지대가 함께 있었던 지역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1절부터 62절까지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성읍들이 하나하나씩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에게 할당된 성읍의 수는요, 정확하게 120개라고 합니다. 유다 지파의 영토는 그 지역적 특성상 이것을 120개를 12구역으로 나누어서 또 할당하였다라는 것이죠. 우리 여호수아서 15장 63절의 말씀, 우리 마지막 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유다 영토의 경계를 기록하고 있는 본장의 마지막에 여부스 족속의 도시였던 예루살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래 예루살렘은 공식적으로 유다 지파에게 속한 이 기업이 아니라 베냐민 지파에게 속하였던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다와 베냐민의 경계선에 있는 도시가 바로 예루살렘이었다라는 것이죠. 과거 아모리 족속이었던 예루살렘 왕, 그러니까 원래 살고 있었던 이 가나안의 왕이었던 이 아도니세덱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이 이제는 약속의 땅으로 차지하고 이제 점령하고 들어올 때 여리고와 아이성이 점령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네 왕과 연합하여서 가나안 남부 연합군을 형성하였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을 공격하였죠. 하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군대에게 패배하여서 모든 왕들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예루살렘이 정복당했다라는 언급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완전하게 예루살렘 이 왕들만 죽인 다음에 이 왕들의 도시를 해체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이후 유다지파도 이 예루살렘 지역을 정복하지 않고 내버려 두게 되었습니다. 유다지파가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않고 그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하도록 내버려 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가나안 족속과는 언약도 맺지 말고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그들을 진멸하라라고 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여부스 족속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이 통치하는 그 시대에 완전한 다윗에 의해서 점령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유다지파가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고자 최선을 다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나태한 마음가짐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가나안 정복 초기에 그들이 신앙적이고 순종적인 모습과는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서의 저자는 유다지파의 예루살렘의 점령이 가진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렙이 이렇게 화려하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헤브론을 기업으로 받고 유다의 수많은 그 땅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처음과 중간은 좋았는데 마지막이 어떻게 합니까? 안 좋게 결론으로 끝나고 있다는 것이죠. 이 갈렙과 함께 화려하게 유다지파의 그 기업의 분배가 시작하였지만 마무리는 반대되는 분위기로 아주 비참한 분위기로 끝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원주민들을 진멸하도록 명령받았지만 이 명령을 수행하지 못한 채 이스라엘 사회의 나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끝나고 있는 것이죠. 사사기의 유다지파가 예루살렘을 쳐서 진멸하고 성을 불태웠다라고 사사기 1장 2장에 보시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승리는 불완전한 승리였습니다. 여부스 사람들이 여전히 예루살렘에 남게 되었고 그들은 성읍을 보수한 뒤에 다시 유다 자손들과 함께 그곳에 거주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불완전한 순종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완전한 순종이 아니라 이렇게 불완전한 순종을 하게 된다면 이것은 반드시 죄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가나안 거주민들을 완전히 쫓아내지 못한 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의 영향을 받아서 그들이 섬기고 있었던 우상을 섬기게 되었던 것이죠. 이스라엘은 전쟁에 이긴 것으로 만족하고 이방인들이 자기들 가운데 머무는 것을 허용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큰 승리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만족하고 감사하고 여기서 끝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아까 싸우기는 피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기는 어떻게 합니까? 쉽게 방치하지 않고 끝까지 싸워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참된 승리는 일시적으로 잠깐 악을 압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불순종과 죄악의 뿌리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참된 승리다라는 것이죠. 갈렙이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므로. 이 갈렙의 고백이 오늘 시대를 살고 있는 성도들의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완전하고 철저한 순종을 통해서 죄와 이 작은 죄와 타협하지 마시고 또 습관적인 죄를 방치하지 마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그 보혈의 능력을 선포하셔서 우리 삶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또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기업을 유업으로 받으시는 축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